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맡은 박성수라고 합니다.
여기 가족 친지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모두를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초청받아 오실 때 아마 이제 생각하시기를 그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 짐작을 하고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공연 또 모임의 제목은 좀 가려지긴 했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에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다 보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또 그런 복을 입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준비한 내용에 귀 기울이시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전하는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시당하기가 쉽고요. 또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보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하고 엄청난 그 연관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잘 맞추신 분들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드립니다. 예, 바늘에 실이 깨어있는 모습이죠. 근데 실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놀랍죠. 근데 이 정도야 요즘은 하도 이제 많이 보셔서 그거 평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 파심하는 것 같죠? 예? 이거 맞추신 분들은 제가 상 드린다니까. 예? 이거는 눈썹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눈썹 위쪽에 보면 큰 덩치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대장 찐득입니다. 여러분 눈썹에요. 찐득이가 붙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눈썹에도 엄청난 찐득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귀? 귀속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에 있는 땀구멍입니다. 땀구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랍죠? 자, 인류 문명이 완만하게 발전을 하다가요,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완만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인류 문명이 완만하게 발전을 하다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그 시점하고, 현미경, 망원경이 발명된 시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에이, 그거 이제 뭐 꽤 맞춰서 하는 소리겠지. 그런 분들은 다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암세포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가도 병명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약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현미경이 발명되면서부터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런 암세포들의 존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이 암세포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암세포가 무엇에 약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세포를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자체를 모를 때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인 미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하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뭘까요? 알기 어려우시겠죠? 이거는 살모넬라라는 균의 현미경적 모습입니다. 살모넬라는 원래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모넬라 균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살모넬라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입니다. 그래서 약 1500년대에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이라는 문명이 꽃피었을 때입니다. 들어보시긴 한 것 같죠? 아즈텍 문명이 뭔지 잘 모르시지만 전에 들어본 것 같다. 예. 그런데 스페인이 이 멕시코를 침략에 들어가면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살모넬라 균이 멕시코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들 사람들이 아즈텍 그 문명에 속한 사람들이 그 후로 약 1500만 명이 알지 못한 원인 불상의 병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열, 몸에 열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3, 4일이 지나고 나면 눈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눈에서 피 난다면 끔찍하잖아요. 눈, 코,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 병명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그 병이 전염이 되면서 15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아낸 것은 이 살모넬라라는 이 균에 의해서 장티푸스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했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인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지구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오죠. 예, 어떤 그 면역 현재 그 나와 있는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퍼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 세포나 이런 균들이 무엇에 약한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아야 예방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미경의 발명을 통해서 많은 분야의 변화가 왔지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의학 분야 한 분야만 봐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이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이제 병 걸려 장티푸스 걸려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요즘 신종플루, 저 작년 이거 걸려갖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르스, 사스, 이게 다 우리나라에 발병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미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좀 더 현미경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눈이 지금 많이 왔는데, 요즘, 여러분 오늘 그 누가 혹자가 말하기를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눈 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 왔으면 여러분 여기 오기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눈이 많이 왔죠?
네, 눈이
아파트 쪽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하면 우리들은 보통 동심으로 돌아가서 눈싸움을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과학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현미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눈싸움을 생각할 때 이 어린 소년은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궁금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에다가 눈의 모양을 눈을 가져다가 봤답니다.
이 사람이 나이든 윌슨 벤틀리인데 꼬마 때 그걸 봤대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솜 같은 모양이라고 여겼던 눈의 결정이 이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전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윌슨 벤틀리가 너무나 놀라서 이 눈을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해서 사진 찍어놓은 게 6,500가지입니다.
전부 달라요, 모양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다 똑같아 보이죠? 전부 다릅니다, 모양이.
그리고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죠? 육각형 모양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메모지를 갖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낙서를 하면 천장 중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올까요? 아니면 만장 중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올까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놀랍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겹습니까?
놀랍죠.
저는 이 눈의 결정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감탄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윌슨 벤틀리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 들어서 칼라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눈의 결정입니다.
네, 모양이 참 다양하죠.
이거 누가 일부러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겠죠.
네, 놀랍습니다.
더 복잡한 형태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의 결정 모양입니다.
좀 품이 있고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현미경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실제로 존재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냐. 신앙은 안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저 어제 남편하고 싸우고 울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눈물하고 그냥 물하고는 뭐가 다르죠? 예. 뭐, 과학적인 성분을 따지면 비슷하겠죠? 그러나 눈물하고 물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눈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족들 상을 치른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울었겠죠? 그 눈물하고 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 진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진수는 뭐 너무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렇게 사진이 찌그러져 보이는지 모르겠네. 일단 왜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과 이별해서 우는 걸까요? 하여튼 이 눈물 속에는 슬픔, 기쁨, 감격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면 여러분의 감정도 다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같아 보입니까? 하와이. 하와이라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 사진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헬리콥터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했느냐?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저기 해변가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다. 이제 이래서 이 SOS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보자 이렇게 됐고 한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무인도야. 저 글씨는 우연히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써진 거야.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왔다 갔다 수천만 번 하면 이런 글씨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흔적에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안 보여도요 그 존재의 흔적을 통해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 아들이 혼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가서 아들이 없는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일을 마치고 피곤해갖고 와서 오피스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상이 차려져 있고 제 아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죠? 하지만 제 아들은 분명히 어머니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그게 생겼을 리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겼을 리가 없죠. 아주 작은 흔적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걸 본 사람은 여기를 찾아가서 이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을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연히 생긴 걸 거야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흔적을 통해서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 그래도 못 믿겠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물 쓰듯이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디 갔습니까? 아프리카도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도 8km, 1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또 많이 부족한 곳은 중동이죠. 예, 중동도 물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 농사 짓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 들어서요, 이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 지구의 표면 중에요, 70%가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전체 물 중에 97.3%가 바닷물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해졌는데, 이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더 목말라요. 예, 염분이 많아서 더 빨리 죽습니다. 그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로 바꾸는 이 기술. 자, 보겠습니다. 예, 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다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해수 담수화 시설이에요. 이게 뭐 조그마한 뭐 간단한 시설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생활할 수 있는 식수,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그 인력이 투입이 되고, 기계 설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떤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냐면요, 바닷물을 먼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생기겠죠? 하여튼 그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물하고 바닷물에서 물하고 염분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요, 각 이 집집마다 파이프 연결을 해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는데, 저 큰 시설을 해도 사람들 조그마한 한 도시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해수 담수화가 몇천 년 전부터 엄청난 양으로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다죠. 자, 아까 해수, 사람들의 기술인 해수 담수화는 인위적으로 바닷물에 열을 가해가지고 염분하고 바닷물을, 물을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는요, 어떻게 바닷물에서 염분하고 물을 구분하느냐? 햇빛입니다. 햇빛에 열 있죠? 네, 햇빛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장면 혹시 보신 기억 안 나십니까? 역시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 모르시구나.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본 건데, 이게 TV에 한화의 그 광고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광고 멘트가, 여러분이 이 광고를 보시고 있는 30초 동안에 해에서 오는 에너지가 전 지구의 지구 사람들이 이틀을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해에서 오는 30초 동안의 에너지가 전 인류가 이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사람들은 바닷물에서 물하고 염분을 구분해가지고 물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은 햇빛을 통해서 수증기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구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구름. 예.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구름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이동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로 내리죠? 산이나 들로 구름이 옮겨져가지고 무거워지면 이렇게 비가 돼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살 수가 있고요, 다람쥐도 살 수가 있고요, 토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전시킨 해수 담수와 기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기술이 들어가도 한 도시 먹여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는 이미 전 인류가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해수 담수화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명체를 만드시고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돌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혜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돌보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무시하고 뭐 자연이 됐겠지, 우연이 됐겠지 하고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우연이 됐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렇게 조그만한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이제 흘러가 들어가서 또 바다로 가면 또 햇빛을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하고요, 이런 해수담수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창조주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꿀벌은 꿀만 모으는 줄 아시죠? 꿀벌도 물을 먹습니다. 바닷물 먹으면 죽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네, 귀엽게 생겼죠? 예, 시편 104편 13절 14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래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이라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땅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이런 질서와 이런 어떤 그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작은 흔적을 갖고서도 아,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한 거야, 작은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이 모든 자연 조건들, 환경들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우연이 됐다고 믿습니다. 예?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 저건 누군가가 있으니까 한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존재하는 거,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들 다 갖춰진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우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잘 그 정돈되고 갖춰진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정돈했겠죠? 예.
이렇게 이 교회 다닌 분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계시록과 연관된 책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미국 LA에서 지진이 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천 정도 이제 좀 무너지고 도서관에 있던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의도 없이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책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정밀해지고 질서가 있게 변할까요? 무질서하게 변할까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아까가 제대로였는데 지금 쏟아져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상태에서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천년, 만년, 일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오랜 시간 마음과 정성과 지능을 기울여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보는 버스입니다. 오늘 여기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예. 한 분 계시네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나가고 싶을 때 버스를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서울 시내를. 예,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옵니다. 차고지로. 그렇게 한 달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버스 탈 수 있습니까? 못 탑니다. 언제 올 줄 알고 타요? 언제 그 시간에 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타는 버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정해진 코스를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버스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돌도록 다 정해놓고 기사님에게 그 배차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님이 버스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정해진 코스를 돌아서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해, 달, 별들 이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어떻게 지금 버스보다 더 정확하게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궤도를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 주변을 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해, 달, 별, 지구에 의해서 하루 24시간이 정해지고요. 그죠? 30일 한 달, 12달, 1년 이것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큰 덩치들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계속해서 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옛날 저렇게 컸다가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최신 휴대폰입니다. 그런데요, 저 제일 덩치 큰 핸드폰이 있었는데 세월이 천년 만년 지나니까 지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휴대폰이 진화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화, 거기에는 진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진화라는 건 시간 플러스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휴대폰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하는데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발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들어갔어요. 무슨 시간? 연구 시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지능이 들어갔습니다. 머리 좋은 엔지니어들의 지능이 포함되고 오랜 연구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화는 시간 플러스 우연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연구 시간 플러스 우연이 아니고 지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진화했다가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니고 발전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티코가 안 나가서 내려서 봤더니 타이어에 껌이 붙었더라. 뭐 그런 옛날에 그 농담 들어보셨죠? 여러분, 티코가 가만 놔두면 천년만년 지나면 이렇게 발전하나요? 알아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가장 최신 모델 차입니다. 타고 싶죠? 이렇게 발전하나요?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티코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낡아집니다. 시간과 우연의 결과는 이것이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 티코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사람의 지능과 연구 시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세포 생물이 어느 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이 단세포 생물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능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시간과 우연의 산물인데요. 사실은 시간과 우연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런데 발전이란 건 시간과 지능에 대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지능, 지적 존재의 능력이 포함됐단 말이죠. 그러면 복잡해지면서도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질서, 딱 정밀한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단세포보다 얼마나 발전한 존재입니까? 우리 몸의 전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사람이 열이 올라가면 보통 지사제를 찾습니다. 근데 열이 아주 위험하게 오르기 전에는 지사제를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사를 하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 작용 중에 하나예요. 몸 안에 안 좋은 음식물이 들어왔다든지 병균이 많아지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사를 해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한다고 무조건 지사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몸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설사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사제 바로 먹입니다. 자, 몸에 감기가 들거나 병이 들면 열이 납니다. 병균이 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병균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몸이 병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열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뭐 먹어요? 해열제 먹어버립니다. 그 병이 오래 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할 정도로 열이 오르지 않나 하는 열이 나도록 둬야 됩니다. 병균하고 좀 싸우도록. 그러니까 이 몸이 엄청난 그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백혈구, 적혈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혈구는 평소에 어느 정도 양을 유지하고 있다가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병에 노출되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납니다. 군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시 첫 그 현미경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게요, 방금 보신 이 바늘인데요. 저 보라색 부분, 저게 이제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건데 무슨 봉오리 같이 생겼죠?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바늘 끝이 저렇게 보인대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것들 보이시죠? 노란 것들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대장균입니다. 바늘에 붙어있는 대장균이에요. 근데 저 대장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명체예요. 그런데 저 대장균의 세포 속에 있는 DNA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막 글씨 써져있는 이게 이제 DNA 그 내용인데요. 백과사전 한 권 분량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도, 그 생명체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설계도. 작은 물건 하나도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멋진 자동차와 멋진 최신 휴대폰을 만들 수 있지만 무엇을 만들지 못하느냐? 저 바늘에 붙어 있는 대장균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자식이 셋 있는데요, 제가 낳았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그 자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낳기만 했지 잘 몰라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크는지 잘 몰라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가 빠지고 또 새 이가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창조주만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핸드폰을 잘 만들었는데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통화도 잘 안 되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막 잡음만 나요. 그럼 그 핸드폰은 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목통이 됐으니까. 자,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얼른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죠? 흥부와 놀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 100% 누구 편이냐? 흥부 편입니다. 놀부 그 욕심쟁이 나쁜 놈 이러잖아요. 흥부는 측은하고, 책에서 읽었을 때도 흥부 편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흥부 편입니다. 근데 내가 유산 물려받게 되면 누구 마음 나오죠? 내가 유산 물려받게 되면 누구 마음 나와요? 놀부 마음 나와요. 병들었어요.
예, 백설공주죠?
뭐, 너무 잘하시고.
근데 이 마녀
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던 그 백설공주. 마녀. 이거 이야기하면 다 마녀 욕합니다. 사람들이. 아, 진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동화책에서 읽었을 때 그래요. 그러나 내 상황이 되면 백설공주 마음이 안 나오고 마녀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리고 사람들은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병 이제 고장 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데, 죄를 지어 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나만 그래? 나만 바람 피웠어? 나만 도둑질했어? 나만 세금 떼어 먹었어? 군중 속에 자기를 숨겨 버려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닌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이날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 진짜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나? 사람들마다 은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30년을 사셨든 40년을 사셨든 아니면 7, 80년을 사셨든,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요,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에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건 사람이, 아무 계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시청 공무원들 그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이게 몇 년 전 일인데요,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사기꾼한테 돈을 보내줬답니다. 사람은 돈벌해졌어요 이렇게.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람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러니까 금강석이라는 건 다이아몬드인데요, 아주 강한 돌이 그 보석이죠. 그걸로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 마음에,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사람의 죄가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죄가 걸립니다. 마음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분명히 이 중에 지금도 악한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어디에서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장나서. 그리고 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이, 죽음은 그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심판을 하시되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도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미리 알려줍니다. 그 전날, 여러분 내일은 태풍이 오니까 바다에 나가지 마시고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보를 해주죠. 근데 이 예보 무시하고 바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겠죠. 다음날 태풍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예보를 무시하고 바다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여러분 양심에서 이미 많이 경고등이 들어왔었습니다. 무시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무시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심판을 피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 됐네요. 이야기를,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이 순환하는 게 필요해, 이래갖고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 수 없었겠죠, 아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누가 일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애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교회 목양자 되신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나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